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 행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미국과 공개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국제사회는 미중 간 보다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한 강대국 외교의 일부 요소들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일본, 인도와 빚고 있는 영토 분쟁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많은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고 도전했다면서 중국은 그것이 많은 면에서 역효과를 낸 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만약 도전이 있다면 전략적 상업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어제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 총리와 류쿤 재무장관,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 등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세계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멜페스 총재와 리 총리가 많은 개도국들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의 부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멜페스 총재는 급증하는 채무 상환금이 채무국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과 2023년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약 570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2026년까지 거의 5천억 달러의 외부 자금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주요 20개국의 채무 상환 유예 구상을 모든 면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채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G20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2016년부터 IMF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를 비롯한 6개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청해 정례회의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서 그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크림반도와 다른 점령지들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8일자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토 보전 문제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회담이 아니라 새 전투와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전역에 포격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킴벌리 잭슨 국방부 군사대비태세 부차관보가 전날 열린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잭슨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 관점에서 준비태세를 갖춘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준비태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측 불가능한 우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잭슨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절차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벌리 부차관은 국방부는 지난 10월 공개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지만 국방부는 다른 사안들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지원하는 후원의 정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에 공개된 타임 최신 후 표지는 군복색 상의를 입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에 항거하는 우크라이나 군중과 의사, 사업가, 요리사 등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또 우크라이나 국화와 노란 해바라기, 국화인 노란 해바라기와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배치해서 올해 2022년을 대표하는 인물과 정신을 부각했습니다. 타임지의 편집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인 인물로 소개하면서 배우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연설을 하고 있고 세계의 지원을 끌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지도자로 조명했고요. 자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 돕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지원자들을 우크라이나의 정신, 우크라이나 투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이 주목한 2022년 올해를 대표하는 인물 후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즈 체니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첫 여성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있었고요. 후보에 올랐던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여대생의 의문사에 항의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의 여성들은 올해의 영웅들로 선정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2022년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가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맞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는데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쪽에 미세먼지가 쌓여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과 김책 지역으로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 비는 5mm 안팎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는 4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5도에서 1도 사이고요. 개성은 영하 3도에서 6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원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은 영하 4도에서 낮에는 4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자, 타임의 올해 예능인은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를 선정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에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촌 소식 이어집니다.
SO5 with him. I go, woo. He said, you look crazy. Thank you, baby. Ow, it all to you. Got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 Lucky me, lucky you. 결국엔, 무슨 말, we lie.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Now t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첫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인권단체는 이란 정권의 인권 경시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격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 여자 농구 선수가 풀려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사형이 집행됐다고요?
네. 이란 사법부가 8일 지난 9월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됐던 20대 남성 모센 세카리 씨를 처형했습니다. 이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사형이 집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란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란 사법부 운영 매체인 미잔 통신에 따르면요. 예, 쉐카리 씨는 지난 9월 25일 테헤란의 한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란 혁명법원은 지난달 20일에 그에게 모하레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 모하레베를 적용했는데요.
네.
네, 이는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입니다. 미잔통신은 쉐카리 씨 변호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쉐카리 씨가 지인에게 돈을 받고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자백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참가의 모종에 배후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줄곧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외국 세력이 시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이란의 심각한 경제 상황, 치안 당국의 고압적인 행태, 건드릴 수 없는 이슬람 성직자들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예, 자, 쉐카리 씨 말고 또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적어도 10여 명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인권운동가들은 이들도 가까운 시일 안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쉐카리 씨의 이 사형 집행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세력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 쉐카리 씨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쉐카리 씨 처형에 끔찍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잔인한 탄압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란 정권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쉐카리 씨의 처형은 반대를 억압하고 시위를 진압하려는 이란 정부의 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응도 볼까요?
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신뢰하지 못할 약식 재판이라면서 이란 정권의 인권 경시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전 세계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이 혐오스러운 폭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외무부도 이번 사형 집행은 이란 당국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과 자유 침해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고요. 유럽연합도 가장 강력한 용어로 쉐카리시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 휴먼 라이츠는 쉐카리시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못 된 상황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진 건 이란 사법 체계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 경찰 고위 지휘관이 서명한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이 해당 문건에는 이란 보안구들을 향해서 이른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개 처형할 걸 요구하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네, 유엔에서도 입장이 나왔네요.
네, 유엔은 각국 정부의 사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데요. 스테판 두자레 유엔 대변인은 이날 사형 제도에 대한 유엔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자레 대변인은 오늘 우리가 이란과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형 제도가 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란에서는 최근 시위로 목숨을 잃거나 또 구금된 사람도 많다고요.
네,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이란 보안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475명이 사망했고요. 적어도 18,000명 이상이 구금돼 있습니다.
네, 이란에서 시위가 처음 시작된 게 지난 9월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던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됐다 사흘 만에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은 이후에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고요. 석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 여성들이 타임지의 올해 영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죠?
네. 미국 시사지관지 타임은 매년 올해의 인물 그리고 올해의 영웅을 선정하는데요. 타임은 7일 2022년 이란 여성들을 올해의 영웅들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이란 이슬람 혁명 후에 가장 긴 시위인 현지 상황을 조명하면서 이란에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이 나타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이란 여성을 올해의 영웅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동부 돈바스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9일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의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이 여러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부전선 재탈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아부디부카 전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파블로 키릴렌코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곳은 뭐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하나죠.
네, 특히 바흐무트시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몇 개월째 이 일대 전선에 걸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로켓포로 맞서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또 리만 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 군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리만이라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리만은 동부의 또 다른 지리적 요충지인데요. 러시아 군은 지난 10월 초에 리만에서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해오면서 군인들을 포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는데요. 리만은 러시아 군의 주요 보급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리만 탈환은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전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부전선에서 뭐 격전이 벌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지금 나고 있죠?
네, 키릴렌코 주지사는 9일 아침 일찍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날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8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군 포병 부대에 의해서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 민간 인프라 시설도 폭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무콜라이우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일대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건 동부 돈바스 그리고 남부 크름반도 일대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일찍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 적어도 6개 마을에서 러시아군 기지와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240명의 러시아군이 다쳤고 3개의 탄약 저장고 또 다수의 군사 장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 등을 위해서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8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어도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의 유명 여자 농구 선수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9일 아침 일찍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그라이너 씨의 석방 소식을 발표하고 그라이너 씨가 안전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비행기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가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그라이너 씨가 회복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이 그라이너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했었는데 결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가 그라이너 씨를 그냥 풀어준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데려오는 대가로 미국 교도소에 있던 악명 높은 러시아인 무기상인 빅토르 부트 씨를 석방했습니다.
네. 자, 그라이너 씨 올해 초에 불법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지난 2월에 농구 경기를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짐에 대마기름이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국 마약 소지 또 밀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는 인정했지만 이 대마기름이 짐에서 나온 건 순전히 실수였고 러시아 법을 어길 뜻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라이너 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가로 미국이 풀어준 사람이 부트 씨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군벌, 반군 조직, 또 문제가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테러단체에도 무기를 판 사람이어서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는데요.
네.
국제사회가 반드시 잡으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부트 씨는 지난 2008년에 미국의 함정수사로 태국 방콕에서 체포됐고요. 2년 뒤에 미국에 인도됐습니다. 미국에 인도된 부트 씨는 재판에서 테러 분자들을 지원하고 미국 시민들을 살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12년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뭐 죄수를 교환한 셈인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을 UAE 아부다비 공항에서 교환했다면서 러시아 시민이 고국에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죄수 교환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라이너 씨 말고도 지금 러시아 교도소에 있는 미국인이 또 있죠?
네, 지난 2018년에 러시아에서 체포된 폴 윌런 씨가 있습니다. 전직 해병인 그는 간첩 혐의로 2020년에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그라이너 씨와 함께 윌런 씨 석방도 함께 추진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웰런 씨의 경우는 그라이너 씨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웰런 씨 석방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럭 운전사 노조의 퇴직연금 보장을 위해 36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2 회계연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처리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8일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거죠?
예, 결혼 존중 법안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2명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달 29일 통과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하원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책상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하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하원, 양원 모두 법안을 처리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결혼 존중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주에 동성 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불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은 5-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온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네. 자,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가 폐기한 것하고요.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예. 자,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예.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인데요.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로데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폐기되더라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연방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의회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한 건데요. 앞서 상원에서 법안 토론 당시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은 주 정부들이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심각한 위협도 없다며 결혼 존중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 상원에서 추가한 내용이 있다고요?
예, 해당 법안은 사실 앞서 지난 8월에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상원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60표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수가 50-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네.
따라서 상원에서 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달 상원에 이어 8일 하원에서도 처리된 건데요. 하지만 하원의 표결 결과를 보면 법안 원안보다 수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더 적었습니다.
예. 자, 결혼 존중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다루는 것을 이제 위험한 영역으로 봤지만 이제는 동성 결혼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의회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를 봐도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5월에는 지지응답률이 71%에 달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트럭 운전사 노조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럭 운전사 노조 노동자와 은퇴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위해 36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발표가 노조연금 보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네. 자, 3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트럭 운전사 노조에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럭 노조 연금 기금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노조원 약 35만 명의 퇴직 연금이 평균 60% 삭감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60%요?
예, 그러니까 반 이상을 잃게 될 네네. 상황이었는데요. 백악관은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이런 사태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한 2051년까지 200만에서 300만 명이 달하는 모든 노조원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친노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었는데요.
맞습니다. 백악관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평생을 위해 얻은 노후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있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조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서 오늘의 발표를 통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가족과 미래를 위해 헌신해왔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존엄성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360억 달러. 막대한 돈인데 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에서 예산이 마련됩니다.
네.
해당 계획은 자녀 양육비 세액 공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은 전미 트럭 운전사 노조 팀스터스의 운전자들을 포함해 창고 근로자, 건설 근로자, 식품 가공업자들의 은퇴 연금 삭감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네. 자, 정부 지원금으로 특별히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미시간주와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 등 중서부 지역의 노동자와 은퇴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들 지역이 대부분 지난달 있었던 중간선거의 격전지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이 팀스터스 노조 위원장인 숀 오브라이언 씨는 성명을 내고 우리 노조원들은 풍요로운 은퇴를 위해 임금 인상이나 기타 혜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왔다며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 얻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공공정책이 대기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노동자 가족들을 옹호해주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정부의 지원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세비위원회 케빈 브래디 하원 의원은 정부 지원 계획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연금 구제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래디 의원은 또 앞서 다른 노조들의 연금 구제 계획은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중부주들의 팀스터스 노조를 돕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다른 산업 노조 문제도 개입을 했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철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비상위원회를 꾸려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했던 건데요. 하지만 가장 친노조 성향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의 반대를 무릅쓸 채 합의안을 강행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예, 미국 이민국이 최근 지난 2022 회계 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자, 성인 약 97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얻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천 명 이상이 시민권을 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해에 100만 명의 미국 사람이 된 거네요. 네. 이게 많은 수준인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단일 회계 연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시민권을 딴 해는 지난 2008 회계 연도였습니다. 당시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데요. 시민권을 딴 사람이 104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시기는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로 당시에 104만 1,000명이 시민권을 땄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시민권을 따는 이민자 수가 줄었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20 회계 연도에는 시민권 딴 사람이 63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다시 활발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결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가 다시 100만 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자, 이번에 시민권 딴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자,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민권을 딴 겁니다. 자, 이들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 후에 시민권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어떤 신분으로 거주했냐에 따라서 시민권을 받는 시기가 다른데요. 가령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자, 방금 영주권하고 시민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두 권리의 차이가 뭔가요?
네, 둘 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네. 투표권입니다.
예.
특히 지난달에 치러진 중간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연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민권을 얻게 되면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고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신속한 과정으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뭐 일정 자격이라고 할까요? 조건이 좀 필요하죠?
예,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를 봅니다. 이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인터뷰에서 통상 10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6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인터뷰를 갔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질문 받습니까?
예. 자, 미국의 경제 체제는 무엇인지를 묻는데 여기에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
자, 미국 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뭐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야 되고요. 미국 상원 의원 수, 하원 의원 수를 묻는 말에는 각각 100명, 435명이라고 말을 해야 정답입니다. 또 대통령을 몇 년마다 뽑는지 묻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4년이고요. 때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에 뭐 주지사나 연방 하원의원의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네, 시민권 인터뷰 통과하려면 아메리카 나우를 열심히 들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지난 2022 회계 연도에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많이 땄는지 통계도 나와 있네요.
네, 시민권을 가장 많이 딴 국적 5개를 보면 멕시코와 인도, 필리핀, 쿠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주로 미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땄는지는 지난 2021 회계연도 자료를 참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이외에 플로리다주가 13% 이상, 그리고 뉴욕주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어느새 저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올해 가장 큰 국제 뉴스는 두말할 것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As emergency air raid sirens wailed. A large number of Russian helicopters. 러시아는 2월 24일 새벽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단행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늘 무력 충돌과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건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전 초반 러시아가 순식간에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전쟁은 지금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양국은 물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요.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경제 등 전 분야의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나 에티오피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만에 하나 핵무기 사용을 감행한다면 이는 지역 분쟁 그 이상의 사태로 자칫 인류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글로벌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이미 국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주로 식량을 수입해왔던 나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Because of the war in Ukraine on top of the other crises they face, they fear this dangerous situation could tip into catastrophe. Global hunger levels are at a new high.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엔과 터키 중재로 일단 곡물 수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봉쇄했던 흑해 항로를 개방하고 곡물 선박의 항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말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번복하는 등 불안한 협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반발해서 가스와 원유 공급을 계속 축소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솟구치는 연료비와 함께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러시아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유무역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자금줄을 막으려는 서방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명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할 수 없지만 미군 정보당국과 유럽연합은 두 나라 모두 전사자, 부상병 합쳐서 각각 1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11월 27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6,65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419명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집권 3기와 이례적 시위.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작업이 구현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내년 봄에 있을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3연임한 지도자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 1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해서 사실상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 주석의 측근들이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포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로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로서는 시 주석이 집권 3기 5년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올해 중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보기 드물었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Thousands pouring onto the streets from Beijing.
시 주석이 주창한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 3년째 계속되면서 지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 주석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서둘러 초강경 경계태세에 들어가면서 시위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이어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륙을 물들이는 좌파의 물결, 핑크 타이드.
최근 몇 년째 중남미 대륙에 불던 이른바 핑크 타이드, 좌파 물결은 올해 브라질 대선으로 더 선명한 획을 그었습니다.
Celebration on the streets of São Paulo and a sense of relief.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군인 출신으로 극우 성향 정치인인 자이루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승리한 건데요.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로 읽힌 이 대선에서 브라질 국민은 좌파 상징 룰라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겁니다. 이로써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서 브라질까지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 나라 전부 좌파 물결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큰 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외교 지형 변화 속에 이들 국가의 외교 정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념적인 동질성을 내세워서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 came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Colombia, and I see leaders of that effort in this room today. We undertook Plan Colombia.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이들 나라와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들 정부는 글로벌 환경이 복잡하게 펼쳐짐에 따라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오가는 입체적인 외교를 펼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
Flights carrying more Americans from Wuhan arrived in the U.S. last night, and passengers are quarantined at military bases in California.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4,7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주요 방역 정책을 풀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다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달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은 약 한 달 동안 26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한국은 150만 명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미국과 프랑스가 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로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7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약 664만 6천 명인데요. 감염자 증가 추세에 비해서 사망자 증가는 두드러지게 둔화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평생 함께 가야 할 존재가 될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 각국 정부의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준비한 연말 특집.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화났다는 표현, 일반적으로 angry를 많이 사용하는데 단추, 버튼을 사용해서 화났다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Well, yeah.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Did you tell him to stop?
Yes, but after that, he found some other buttons of mine to push.
제가 잔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아는 사람 중 버튼 푸셔가 있는지, 버튼 푸셔, 버튼, 단추를 누르는 사람, 화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내 옛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서 push my buttons, 나를 화나게 하던 사람이 있다. Push someone's buttons, 누군가의 버튼, 단추를 누르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You make me angry. You are always pushing my buttons.
같은 표현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angry. Don't push my buttons.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죠. 어떤 사람의 단추를 누르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angry. Don't push my buttons.
이번에는 짜증나게 하다. 짜증도 조금 짜증이 났을 때, 또 많이 짜증이 났을 때 차이가 있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This is annoying,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t's really irritating. 잔이 짜증나네요.
This is annoying.
저는 정말 짜증나네요.
It's really irritating.
Annoying과 irritating 모두 짜증난다는 표현인데 비슷하지만 irritating이 annoying보다 조금 더 많이 짜증날 때 사용합니다. 짜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화가 난다, 분노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is is very irritating,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m angry that I have to do the same work I already did yesterday.
제가 너무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This is very irritating.
저는 화가 난다고 했죠.
I'm angry.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 것이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m angry.
화가 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push my button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Well, yeah.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Did you tell him to stop?
Yes, but after that, he found some other buttons of mine to push.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push my buttons.
짜증납니다.
This is annoying.
정말 짜증납니다.
It's really irritating.
다양한 감정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데이빗 보이와 그룹 퀸이 함께 부른 Under Pressure로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urned away from it all like a blind man. Sat on a fence, but it don't work.
Keep coming up with love, but it's so slashed and torn.